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되는 건설적인 양자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시 주석이 보내온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감사하고 중국인들이 음력서를 보내며 행복한 등축제와 번영의 달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양국 정상은 아직까지 대화를 나눈 일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특히 무역 문제에 관해 중국을 자주 비난했었습니다. 일본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니신보사는 오늘 멕시코 현지 공장 신설 계획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신보사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 발언 이후 멕시코 공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일본 내 첫 업체라고 일본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막대한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니신보사의 이번 발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향하는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미일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494명이었으며 반대는 122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안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탈퇴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탈퇴에 반대하는 대다수 노동당 의원들은 제레미 코빈 당대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은 유럽연합 탈퇴를 저지하려는 반대파들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에서도 통과가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케냐 고등법원은 오늘 정부가 다답 난민촌을 폐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폐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케냐 정부는 지난해 5월 난민촌 내 소말리아 난민들을 6개월 안에 소말리아로 되돌려보내고 난민부를 해체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안보상 위협 때문이라고 케냐 정부는 주장했습니다. 케냐 고등법원은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차별적이며 연좌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담 난민촌은 대부분 소말리아인들인 난민 30만 명이 수용돼 있는 세계 최대의 난민시설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판결이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케냐의 헌법적, 국제법적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무인기 공습으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급 인사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는 어제 BOA에 알카에다 고위 인사인 아부하니 알 마스리가 지난 4일 시리아 이들리브 인근에서 무인기 공습을 받고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알 마스리는 수니파 단체 가운데 테러 공격의 자살 폭파범들을 처음으로 이용한 이집트 이슬람 과격 단체의 설립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 단체가 1998년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파 기도를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 시설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격을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는 사법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사법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에 따르면 고서치 지명자는 어제 자신과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제임스 로바트 연방판사를 비난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나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인도하는 것이다. 한 철학자는 진정한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흑인 학교 건물에 인종차별적인 낙서를 한 10대 청소년 5명에게 이례적인 법원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인의 힘이라는 낙서와 함께 독일 나치 문양 또 외설적인 낙서를 한 어린 학생들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은 바로 책읽기였는데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 회고록과 같이 비극적인 시기를 다룬 작품 35편을 읽고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독후감을 쓰도록 했습니다. 또 인종차별의 역사를 다룬 박물관도 의무적으로 방문해 공부해야 하는데요. 책을 읽고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역사적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린 처벌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도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나치 문양이 그려진 낙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우는 등 증오와 편견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증오와 편견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타라 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도 기록하고 있고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2.5m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0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Matt White의 노래입니다. Love. 어디서든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I just want you to be love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서 건설적인 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측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베트남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서 두 나라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어서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국의 관공서에 게시한다는 계획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볼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서 건설적인 관계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백악관 측이 이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로운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시 주석과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정월 대보름 인사를 중국 국민들에게 전하면서 번영하는 달개 해를 보내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연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서 축전을 보내왔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일 만에 답신을 보낸 셈인데요. 이 취임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유럽과 호주, 중동 국가 정상들과 두루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는 정상회담까지 하는 동안 유독 중국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아서 이 중국을 홀대한다는 반응이 중국 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 중국 매체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을 해왔다고요?
네, 중국 매체인 신랑망은 지난주 목요일 트럼프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통을 뒤집었다 하면서 환율공세와 함께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려는 태세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국 매체가 지적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통이란 미국 대통령이 해마다 이 중국인과 미국 내 중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춘제, 이 설 메시지를 발표해왔던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축전에 답신을 하지도 않고 이 춘제 메시지도 내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겁니다. 이 비판 보도가 나왔던 지난주 목요일은 올해 춘제 연휴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예, 중국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중국 인민에게 명절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중국은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시 주석이 말했듯이 두 나라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특별하고 중요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중국 언론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국제 전문 매체인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평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사는 늦었지만 중국의 선의의 신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인사로 중국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희망한다고 언급을 했고 또 중국 쪽에서도 발전과 번영의 책임을 공유한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서로 호의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런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게요.
예.
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서 평가한 오늘자 사평에서 미국 새 정부의 대외 정책을 견제하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하지만 미국의 백악관 측도 우리의 중국 우선주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적은 건데요. 이 서로 배려하고 타협할 때만 양호한 양국 관계가 실현될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미 양국 간 신형 대국 관계를 확립하는 면에서 이 미국의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박력이 부족해 보였다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류 역사에 뜻밖의 식견과 대작을 남기길 바란다고 덕담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을 향하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관광객 가운데 중국 국적자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한 달 동안 중국인 25만여 명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다른 나라들을 누르고 출신 국가별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베트남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1월보다 68%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인들이 베트남을 많이 찾는 이유가 뭘까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국제법률회사 베이커 앤 맥킨지를 운영하고 있는 프레데릭 버크 대표는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있지만 베트남은 중국인들에게 편안한 방문지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가깝고 저렴하면서 접근하기 편한 데다가 문화적으로도 중국과 비슷하지만 어딘가 다른 면도 있어서 중국인들에게 흥미로운 것이라고 VOA 현지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문에 이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 관광객의 교류가 늘면서 관계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통틀어서 베트남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220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베트남에서 반중국 시위가 불거졌던 2014년에는 그 숫자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979년 국경 분쟁으로 전쟁까지 일으켰던 두 나라의 관계가 최근 관광 수요 증가로 이 개선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다른 나라들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다고요?
네. 지난 2015년에 홍콩을 방문한 중국인 숫자가 4,50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같은 해 태국을 찾은 중국인 수도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 타이완을 찾은 중국인은 350만여 명에 이르러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지난해에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뒤로는 타이완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보를 하는 또 포스터를 전국의 관공서에 붙일 예정이라는 소식이군요.
네, 일본 정부의 내각 관방산하 영토 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과 시마네 현 당국이 이 다케시마, 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포스터, 이 그림 전단을 이 공동으로 제작해서 오늘 현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네, 자, 이 전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포스터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을 한자로 적은 죽도, 이 다케시마와 이 영어 다케시마가 큰 제목으로 써 있는 포스터인데요. 이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다라는 주장이 적혀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 독도의 사진과 지도상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차지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거나 일본은 이 문제에 평화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주장도 적혀 있습니다. 또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홍보 문구도 이 그림 전단에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어떤 목적으로 이 포스터를 만든 걸까요?
예,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한 시마네현은 이 다케시마, 이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이 시마네현 당국은 정부와 협조해서 이 포스터를 전국 관공서와 교육위원회에 배포하고 이달 말까지 각급 기관에 게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이 최근에 부쩍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의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 학교 교육과정의 지침으로 사용되는 정부 공식 문서인 학습지도요령에 이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를 고유용토로 표시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31일 밝혔고요. 이에 앞선 1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이 다케시마는 원래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해서 이 한국 정부에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다케시마 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 두 나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이 독도 영유권 문제 말고도 이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일본 외교공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두 나라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시절에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는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인데요. 일본 쪽에서는 지난 2015년 양국 합의로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한국 주재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급거 귀국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째 그 일본 대사가 한국에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나가미네 대사 일행을 한국으로 귀임시킬 구체적인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주재 대사 귀임 계획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향후 재반 상황 속에서 판단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해외에서 유입된 이슬람교도가 미국 내에서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연구학자들의 주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연예인 소속사가 축하 파티 대신에 민권단체 지원을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는데 성공했군요.
네, 미국 연방 상원이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세션스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If not, the ayes are 52, the nays are 47.
네, 찬성 52표 대 반대 47표로 통과됐는데요. 이 대체로 소속 정당에 따라서 표가 갈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는데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의원이 세션스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세션스 지명자는 오늘 오전에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법무장관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자, 법무부는 미국의 15개 부서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부서로 꼽히는데요. 직원 수도 11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그 중요한 부서를 이끌게 된 세션스 지명자, 뭐라고 소감을 밝혔는지요?
네, 뭐 이제 인준을 받았으니까 세션스 장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세션스 장관은 먼저 자신에게 신뢰를 보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심의기관인 이 법무부의 대표를 맡게 돼서 대단한 영광이라며 또 법무장관 자리에 이 막중한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믿는 사람이라며 옹호했는데요. 세션스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e believes in the rule of law. He believes in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from crime and violence. He believes in a lawful system of immigration.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또 국익을 지키는 합법적인 이민 제도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세션스 지명자는 법무장관으로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법대로 정당하게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세션스 장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초기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는데요.
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극우주의 성향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션스 장관이 백악관 정책에 상관없이 이 독립적으로 법무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인준 청문회에서도 이 점을 집중 추궁받았었습니다.
예, 이 세션스 장관이 약 20년 동안 연방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인준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료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었죠.
네, 맞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인준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션스 장관은 올해 70세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갑입니다.
예.
그래서 이 1986년에 이미 30여 년 전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했지만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준이 거부된 일이 있었습니다. 세션스 지명자가 장관이 자신은 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번에도 이 문제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민권운동가죠. 암살됐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부인이 쓴 편지를 이 30여 년 전에 이 킹 목사 부인이 쓴 편지를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회의장에서 낭독하다가 이 발언권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세션스 지명자를 인종차별주의자로 묘사하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이 세션스 장관이 당시에 이 권력을 이용해서 흑인들의 투표를 가로막았고 또 성품이나 공정성 면에서 볼 때 연방판사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판사 인준이 거부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는데요. 공화당은 이 워런 의원이 이런 편지를 낭독한 것은 동료 의원을 폄하하지 않는다는 상원 규정에 어긋난다면서 이 발언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워런 의원이 곧바로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알리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그런 분석이 따르고 있죠.
예. 자, 세션스 장관의 성향이나 또 과거의 표결 기록들을 볼 때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세션스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이 대마초 합법화를 크게 반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이 동성 결혼에도 반대를 하는데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한 일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미 이 자리를 잡은 법으로 본다면서 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이 테러분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처인데요.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외국에서 유입된 무슬림 이민자의 테러 행위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국이 일시 금지됐던 7개 나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나라라는 점인데요. 반이슬람 정서가 깔린 조치가 아니냐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반이슬람 감정이 커진 게 사실이긴 한데요. 많은 미국인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또 무슬림을 통한 미국 내 테러 공격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9.11 테러가 발생한 지난 2001년 이후에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행위 가운데 외국에서 온 이민자의 소행은 많지 않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 9.11 테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의 조직원들이 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뉴욕 중심부에 있던 이 세계 무역센터 등의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이 당시 테러로 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특히 알카에다가 이슬람 단체였다는 점에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인 찰스 커즈먼 박사가 9.11 테러 이후 무슬림과 미국 내 테러 행위 관련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미 당국이 테러 분자를 효과적으로 막은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커즈먼 교수는 9.11 테러 이후 극단주의 계획에 연루된 무슬림 미국인이 총 414명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217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인 시민권자였고 해외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천적인 시민권자는 60명, 영주권자는 39명, 난민이 38명, 그리고 불법 이민자는 15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러 행위에 연관된 무슬림들의 절반 이상은 미국인들이고 외국에서 유입된 테러 분자가 아니라 자생적인 테러 분자였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커즈먼 교수는 또한 이 대부분의 테러 관련 행위는 해외의 테러 훈련에 참가하거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 이 테러 조직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그렇게 아주 심각한 범죄는 아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커즈먼 교수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 땅에서 무슬림 미국인으로 인한 테러 행위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123명이었다고 집계했는데요. 이렇게 생명을 앗아간 극단적인 테러 행위 가담자의 배경을 보면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7개국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 수치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이민 성향의 민간단체 미국이민개혁위원회 측은 미 당국이 필요한 보안체계를 갖출 때까지 임시로 입국을 중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 아니라는 건데요. 따라서 미국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확실한 체계를 갖춘 이후에 입국 중단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테러와 연관된 미국 내 무슬림의 숫자가 매우 많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관련 수치를 밝힌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장관 인준을 받은 세션스 장관, 9.11 테러 이후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580명 가운데 380명이 외국 태생이라는 자료를 지난해 발표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커즈먼 교수는 수치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기소된 테러 용의자 가운데 상당수가 무혐의를 받거나 혐의가 적용됐다고 해도 이 테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혐의였다는 겁니다. 또 워싱턴 K2 연구소의 알렉스 노러스티 연구원은 세션스 장관이 언급한 작년에 이 세션스 의원이었죠. 당시에는
예.
장관이 언급한 테러 사건 580건 가운데 240여 건은 테러에 연루된 혐의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미국 법에는 이런 혐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오는 26일에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할리우드 연예인들의 소속사로 유명한 유나이티드 탤런트 에이전시가 주최하는 건데요. 이 유나이티드 탤런트 에이전시 UTA는 보통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전후로 해서 화려한 파티를 열곤 하는데 이번에 파티 대신에 항의 집회를 연다는 겁니다.
예.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 이틀 전인 24일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유나이티드 보이스, 그러니까 단합된 목소리란 이름 아래 집회를 여는데요. UTA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민권단체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와 국제구호위원회 IRC에 25만 달러를 또 집회와 동시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이 기부에 동참해서 더욱 많은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모금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그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수용과 또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집회도 그 행정명령과 좀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UTA 측은 예술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 또 최근 미국에 퍼지고 있는 반이민 정서에 우려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번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레미 지머 UTA 최고 경영자 CEO는 이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생각이나 창의적인 표현, 또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질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 세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미국에 들어와서 생각을 말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런 나라는 더는 미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 법원 명령으로 행정명령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긴 한데요. 이번 행정명령이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최우수 외국 영화상 후보에 오른 이 판매원, 더 세일즈맨이란 영화의 감독이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은 이 행정명령 적용 대상인 7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슈가르 파하디 감독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파하디 감독이 또 이 UTA의 소속이기도 하죠.
예. 자, 파하디 감독이 이번에 그 집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파하디 감독이 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UTA가 전했는데요. 또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이란 여배우 타라네 알리 두스티 씨 역시 이번 행정 명령에 반발해서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겠다,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번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인종차별적인 조처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도 설명해 드린 대로 이슬람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테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이번 행정명령은 이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처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푸스의 노래입니다. One Call Away,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na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you know you're not alone.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Scared. I just wanna say
'cause you know I just wanna see you smile. No matter where you go, I know you're not alone.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And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I'm gonna keep holding on. Now don't you worry, it won't be long, darling. And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just run into my arms.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여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뭔가요?
대통령 행정명령은 영어로 Executive Order라고 하는데요.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연방기관과 기관장 그리고 연방공무원들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미국 헌법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조에 보면 대통령에게 행정권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행정명령은 또 일반 법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구속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해당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초기엔 해당 기관만 볼 수 있게 돼 있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부터 미 국무부가 행정명령에 번호를 매겨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기록상에 남아있는 행정명령은 13,000건이 넘고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인터넷에서 이 백악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읽어볼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이유.
미국에선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치고 싶어도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법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대하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뜻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즉시 효력이 발휘되지요. 의회가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막을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만약 의회가 행정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런 의회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또 있지요. 의회가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명령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행정명령에 반대하기 위해 해당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축소해버리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주로 행정명령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거나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란 이유로 법정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명령과 각서의 차이점.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취하는 행정조치의 하나입니다. 행정조치에는 행정명령뿐 아니라 대통령 각서와 대통령 포고도 포함되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제도인 일명 오바마 케어 폐지 관련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각서의 경우 환경적인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단했던 키스톤 엑셀 송유관과 다코타 송유관 건설 재협상 관련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외에 여러 건의 각서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명령과 각서의 차이는 뭘까요? 두 가지 다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이나 당국자에게 직접 하달하는 명령이란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행정명령은 연방관보국에서 일련 번호를 부여받아 발표해야 하지만 각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각서는 행정명령보다는 다소 약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행정명령들.
미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탄생한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되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도 바로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 군부대 내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려 흑백 통합학교 정책을 추진했고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역시 역사적인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 수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2주간 서명한 행정명령의 수를 보면 전임 오바마 대통령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2주간 9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건 적은 8건을 시행했지요. 미국 대통령 연구기관인 아메리카 프레지던시 프로젝트는 의회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대선 공약을 이행해 국민에게 성과를 보이기 위해 취임 초기에 대통령들이 행정명령을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역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은 누굴까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3,700건이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8년간 총 277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연평균 35건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20년간 행정명령을 발동한 대통령들의 연평균 건수 36건보다 적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cooped up, be cooped up 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cooped up. But first, we'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are you feeling any better?
Yes, much better.
That's good to hear. Then let me take you out for some fresh air and grab some lunch outdoors. I just feel like you've been stuck and cooped up at home all week from the cold.
That would be great. I did feel cooped up at home being sick and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Thanks, buddy.
My pleasure.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are you feeling any better? 너 몸 좀 괜찮아졌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much better. 많이 좋아졌어 라고 대답합니다. 마이크가 다행이다. 그럼 같이 나가서 바람도 쐬고 점심도 먹자. 내가 살게. I just feel like you've been stuck and cooped up at home all week from the cold. 너 감기 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That would be great. 좋지. I did feel cooped up at home being sick and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감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아주 답답했어. Thanks, buddy.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be cooped up.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Hey, are you feeling any better?
Yes, much better.
That's good to hear. Then let me take you out for some fresh air and grab some lunch outdoors. I just feel like you've been stuck and cooped up at home all week from the cold.
That would be great. I did feel cooped up at home being sick and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Thanks, buddy.
My pleasure.
Today's phrase is be cooped. C-O-O-P-E-D. Cooped up. U-P. Up. Be cooped up. Cooped up means that someone or something is kept inside or kept in a small closed place for a period of time. It basically means that you're in an enclosed space, unable to leave or move around. Coop는 명사로 우리, 새장, 닭장 또는 비좁은 장소이라는 뜻이고요. Be cooped up은 좁은 곳에 갇혀 있다.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좁은 곳에 묶여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I hate being cooped up in the house all day long. 라고 하면 나는 온 종일 집안에만 있는 건 싫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t's hard to go on a road trip with all my three kids in one car because they don't like being cooped up.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좁은 공간에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차 한 대로 먼 데 가는 건 힘들어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be cooped up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are you feeling any better?
Yes, much better.
That's good to hear. Then let me take you out for some fresh air and grab some lunch outdoors. I just feel like you've been stuck and cooped up at home all week from the cold.
That would be great. I did feel cooped up at home being sick and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Thanks, buddy.
My pleasure.
Let's review. Be cooped up means to be in a closed space, unable to leave somewhere. Be cooped up. Be cooped up.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른 In My Place, 떠나간 연인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2월 9일 오늘.
고려와
우리
만화 영화 우주소년 아톰의 제작자로 유명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가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8년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난 데스카는 의과대학을 진학하지만 이후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데스카는 18살 때인 1946년 그가 만든 4칸짜리 만화가 학생 신문에 연재되면서 만화가로 데뷔하고 4년 뒤 만화 정글의 왕자 레오를 발표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데스카는 이어 1963년 우주소년 아톰이 텔레비전 시리즈로 방송되고 2년 뒤 일본 최초로 컬러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인 정글의 왕자 레오가 방영되면서 세계적인 만화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43년에 걸쳐 총 700여 개의 만화책과 60여 편의 만화 영화를 제작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 데스카 오사무. 그는 1989년 오늘 위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2월 9일 오늘.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도 문단에 데뷔한 도스토옙스키는 26살 되던 해 한 사회주의 집단에 가입했다가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감형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사상은 사회주의자에서 기독교적 인도주의자로 변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당시 감옥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세계의 문학의 걸작인 죄와 벌을 쓰게 됩니다. 죄와 벌은 가난한 대학생이 노인을 살해한 뒤 죄의 대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신과 세속 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히 묘사한 그의 작품들은 20세기 사상계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문학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